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은 오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과 함께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오늘 도쿄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이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미일과 한일 간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중국의 추가적인 대북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고노다로 외상은 회담 후 중국은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이행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강경화 장관과의 면담에 앞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왕궁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사우디 주도연합군은 오늘 후티 반군이 예멘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리야드 남부 인근에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폭발음을 들었다며 연기구름이 피어오르는 영상을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올렸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 7월에도 사우디 킹 칼리드 국제공항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었습니다. 사우디는 당시에도 이 미사일을 리야드 상공에서 격추했으며 배후에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가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사우디가 주도하는 아랍연합군은 예멘에서 후티 반군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후티 반군이 사우디 공항을 겨냥해 발사한 미사일이 이란산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국 우선주의의 바탕을 둔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시내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미국과 국경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균형 있는 무역을 추구하며 군을 재건하고 전 세계에 걸쳐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또 기술과 선전 압박을 이용해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반하는 방향으로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화충인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새 국가 안보 전략은 냉전적 사고와 구시대적 관점을 드러냈다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새 전략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미군의 대응 태세, 동맹과 협력 국가의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중동 방문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당초 오늘부터 23일까지 이집트와 이스라엘, 예루살렘 등지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내년 1월 중순으로 미뤘습니다. 엘리사 파라 펜스 부통령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혁안 처리 상황을 주시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중동 국가들에서 특히 반발이 거센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내 소규모 아랍계 정당들의 통합체인 조인트 리스트는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데 반발하며 펜스 부통령의 이스라엘 국회 연설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오늘 이란 국영 방송을 통한 연설에서 이란 핵 합의는 6개 서명 당사국들의 동의 없이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특히 다른 나라들이 핵 합의를 존중하는 한 이란도 합의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이란 핵 합의 불인증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60일 이내인 지난 12일까지 이란에 대한 제재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마감일을 넘겼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19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문을 엽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미군의 대응 태세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새 국가안보 전략과 관련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보다 강력한 외교와 꾸준한 압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가 내년에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립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2m 사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북한 문제 역시 핵심 사안으로 다뤄졌는데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동맹관계 강화 등이 대응 전략으로 소개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 전략은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을 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8일 발표된 새 국가안보 전략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이익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함께 미국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새 전략을 세웠습니다. 핵과 탄도미사일로 미 본토에 대한 공격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던 북한에 대한 대응 전략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 미군의 대응 태세, 동맹과 협력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새 국가안보 전략은 우선 북한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핵무기로 살상할 능력을 갖추려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사일의 개수와 종류, 효력이 증가하고 범위까지 넓어지고 있다며 북한과 같은 나라에겐 미국으로 핵무기를 운반할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미사일로 운반될 수 있는 생화학 무기까지 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응은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초점을 맞춘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미사일이 발사되기 이전에 무력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새 국가안보 전략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미사일 방어 강화 계획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전략적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이들 나라들과의 오랜 전략적 관계를 붕괴시키려는 게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히 했습니다. 문서는 또 북한이 인간의 존엄성에 관계없이 무자비한 독재국가로 통치되고 있다면서 25년간 약속을 무시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포함해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개발에 몰두하는 나라들의 위협을 무시하면 그 위협은 악화되고 방어할 수 있는 선택지도 좁아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적을 압도할 수 있는 현대화된 무기 시스템을 갖추고 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응태세를 높이는 한편 새로운 작전 개념 등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도 전략으로 소개됐습니다. 아울러 지역적인 관점에선 북한이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사이버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동맹과 협력국과 함께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맹, 협력국과 함께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고 동북아시아 내 비확산 체제 보존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 국가안보 전략을 직접 발표하면서 북한 문제에 있어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much more work to do. America and its allies will take all necessary steps to achieve a denuclearization.
미국이 동맹과 함께 연합해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비핵화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밟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세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가해진 최대 압박 캠페인은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This situation should have been taken care of long before I got into office, when it was much easier to handle. But it will be taken care of.
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취임하기 한참 전, 즉 다루기 훨씬 쉬웠을 때 해결됐어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우리에겐 다른 선택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은 이 중국을 사실상 적대적 경쟁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줄곧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침해하는 나라로 지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뉴스 해설에서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 전략, 중국에 대한 부정적 묘사가 굉장히 두드러지네요.
예, 맞습니다. 이 새 전략은 중국을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세계 질서를 흔드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예.
특히 대중국 무역 불균형과 관련해 중국을 위반과 속임수, 경제적 침공을 저지르는 나라로 비난하면서 더는 눈 감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이 중국의 미국의 지적 재산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 같은 평가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와는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이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 전반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책임 있는 강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지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예.
이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사뭇 다른 평가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때는 중국을 상당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취임한 이후에는 중국과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해서 우호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휴양지에서 시진핑 주석과 처음 만난 이후 자신과 시 주석이 잘 어울리는 동반자라고 말해왔고
예.
또 미중 관계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나타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위대한 관계라는 것을 입증했다며 시 주석과의 개인적 유대를 거듭 내세웠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 보고서에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건 아닐까요?
예, 미국 언론들은 이번 보고서가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연설과 유럽과 아시아 순방, 유엔총회 연설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문건을 전폭적으로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직접 발표에 나섰다는 설명입니다.
예. 새 전략은 사실상 중국 봉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을 매우 적대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력을 줄곧 요청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비전으로 제시한 내용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가령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부르면서 북한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풀었으면 좋겠다는 논리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
중국이 북핵 문제에 협력하는 한 무역 불균형 등 경제 분야에서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보고서가 미 트럼프 행정부 내에 중국에 대한 악화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예. 미국 내에서는 경제와 정치, 군사, 안보 등 많은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원활치 않고 입장차도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실망하는 기류가 강한 편입니다. 물론 세계 1, 2위 강국인 미중 두 나라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번 보고서는 강경론이 득세했음을 보여줍니다.
예, 중국은 예상대로 이번 보고서에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 간의 협력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의 공식 논평을 통해 사실 왜곡과 악의적 비방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예.
또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사설에서 오만함과 그릇된 믿음으로 현실에 눈이 멀었다고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의 새 전략 보고서는 이미 삐걱대는 미중 간 원활한 북핵 협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이 중국을 사실상 적대적 경쟁국으로 규정한 이 미국의 새 국가안보 전략 내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새 국가안보 전략과 관련해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보다 강력한 외교와 꾸준한 압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의원은 인권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루이스 위원장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루이스 위원장은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 안보 전략과 관련해 미국은 지난 12개월 동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뒀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흘러가는 자금줄 차단에 즉각 나섰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외교와 지속적인 압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테러 확산 방지와 인권 증진 등을 위해서는 미국의 방송 시스템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미군의 대응 태세, 동맹과 협력 국가의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밥 메넨데즈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새 국가 안보 전략에 인권 문제가 배제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지하는 것은 세계 안보와 평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러한 가치들이 배제된 국가 안보 전략은 독재자들의 억압 능력과 적국들의 전쟁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 등과 함께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아프리카 국가는 30곳이며 무역 규모는 연간 1억 달러에 달한다고 그랜트 해리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프리카 담당 선임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백악관에서 근무한 해리스 전 보좌관은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교역을 늘릴 수 있으며 이들 국가들이 북한의 생명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무역과 군사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태가 어떻습니까?
North Korea has been investing in and deepening ties with African states for decades.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아프리카 국가들의 투자를 해오고 관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념적 유대관계와 경제, 군사관계를 바탕으로 말이죠. 북한은 아프리카 시장에도 많이 개입돼 있습니다. 저렴한 군사무기를 판매하거나 노동력을 수출하기도 합니다. 군사적이나 비군사적 사회기반 시설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2015년 기준 북한 정권과 교역을 하는 아프리카 국가는 약 30곳이 됩니다. 이들 국가와의 교역 규모는 연간 1억 달러를 넘습니다. 이런 관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교역이 대북 제재를 직접적으로 위반하고 이들 자금이 북한 정권이 무기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점입니다.
북한이 아프리카 국가와 어떤 거래를 하고 있나요?
The United Nations has documented a lot of this activity through its panel of experts reports.
유엔은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들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기록해놨습니다. 올해 초 발표된 보고서는 아프리카 국가들 중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11개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제재 위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프리카 국가에 경찰이나 군대를 훈련시키거나 무기 생산 공장을 짓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리비아에서 탄약 공장을 지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재 위반이죠. 콩고 민주공화국도 조사를 받고 있고 우간다 역시 북한의 사회기반 시설에 투자를 한 보고가 있습니다. 탄자니아와 다른 여러 국가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또 아프리카 혁명 영웅들의 큰 동상을 짓는 일도 하고 저렴한 무기를 대량 판매하거나 군사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과 관계를 끊었다가 이를 복원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There have been various points where some African countries have declared that they will reduce their ties.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축소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리비아나 우간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은 종종 이런 방침을 바꾸거나 모든 관계를 축소하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나미비아의 경우는 북한과 관계를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엔 조사 결과 북한인 근로자들이 나미비아에서 무기 공장을 지었다는 게 밝혀졌죠. 우간다는 2016년 5월 북한과의 군사적 관계를 끊는다고 밝혔지만 경찰 훈련을 비롯한 많은 활동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는 매우 강력한 외교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과 강력한 관계를 맺어서 이들이 북한을 대체할 국가를 갖게 하는 거죠. 또 북한 정권과 협력하는 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와 국민들은 평양이 자행하는 대규모 인권유린 범죄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안보와 군대를 전문화시키는 걸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국가들이 북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갖게 하자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관계를 끊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까?
This has been a long-standing priority for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But it's taken on increased urgency over
이 문제는 오랫동안 미국 정부가 우선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호전적 성명들과 미사일, 핵실험 증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더욱 높아졌죠.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 모두 이 문제를 우선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역시 아프리카 정상들을 만나서 이런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관계에 뿌리가 깊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끊게 하기 위해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고 이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 많은 걸 해줘야 합니다.
북한의 외교관들이 코뿔소뿔 등을 밀수한다는 보고서가 발간되기도 했는데요.
I have seen such reports and I do think it's credible that North Korean diplomats are involved in such illicit smuggling.
그런 보고서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이 이런 불법 밀수 활동에 가담한다는 건 신뢰할 수 있는 보고 같습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야생 동물 밀매는 전 세계에서 상징적인 야생 동물들을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또 불법적이고 부패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수년 동안 북한의 대사관들이 이런 불법 활동을 지원하고 밀수의 최전선에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북한이 저렴한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대량 살상 무기나 핵 기술 등을 수출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There's always a concern that North Korea will have no regard with respect to whom it provides technology or training.
항상 우려되어 온 점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기술과 훈련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들 중 일부는 인권 범죄를 저지르거나 해당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국가들입니다. 가령 북한은 에리트레아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에리트레아가 역내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을 중단시키고 고립시키려 하는데 말이죠. 북한 정권이나 회사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매우 창의적이었습니다. 북한이 아프리카에서 버는 돈은 러시아나 중국과의 무역에 비하면 적은 수준입니다. 현재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고 중국도 제재 이행에 더욱 생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 북한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할 겁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 정권의 생명줄이 될 수 있는 거죠.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계가 확대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I'm saying that China is the kingmaker in terms of its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s. But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중국이 경제와 무역 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킹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매우 똑똑하게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와 교역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무역을 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는 약 30곳입니다. 현재 무역 규모가 연간 1억 달러지만 이들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을 고립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아프리카처럼 북한이 존재감을 늘리고 돈을 벌려고 하는 지역들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끊도록 만들기 위해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There are various actions that can be taken. First, very few African states actually report their relationship.
많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유엔 결의에 따라서 의무화된 북한과의 관계를 보고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매우 적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를 보고하지 않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압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일본 모두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군사협력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안을 만드는 거죠. 또 아프리카 세관 당국의 검역 역량을 키워주는 겁니다. 대다수의 대북 무역은 의도된 것이긴 하지만 북한이 검역을 피하기 위해 중국 회사를 사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문제가 아프리카의 언론이나 대화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다른 국가와는 다른 부분이죠. 북한이 대규모 강제노동수용소를 운영하고 정치의 자유가 없으며 인권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북한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이들에게 명확히 알려준다면 북한과의 이념적 유대를 끊을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은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거래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까? 조사하는 데 한계는 없나요?
The United States is constantly seeking to gain the best information on what is happening.
미국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파트너 국가들, 또 이 문제를 깊게 연구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에 위치한 싱크탱크들에게서도 많은 정보를 얻고 있죠. 북한의 활동을 완벽하게 확인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북한이 거래 내용을 숨기고 제재를 피하는데 매우 똑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감시와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해리스 그랜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프리카 선임보좌관으로부터 아프리카 국가와 북한 간의 무역 현황 또 관계 단절 유도 방안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김영남 기자의 인터뷰였습니다. 올해 유엔과 각국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인도주의 지원이 지난해보다 22% 감소했습니다. 북한을 지원한 나라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한 해 유엔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3,844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과 각국 정부의 발표 등을 토대로 한 VOA의 집계에 따르면 이 같은 액수는 지난해 4,930만 달러에 비해 22%가량 감소한 규모입니다.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자료는 원조국들과 국제기구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올해 국제사회 대북 인도주의 지원액을 3,540만여 달러로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에는 스위스 정부의 올해 총 대북 지원이 아닌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지원한 자금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대북 지원을 한 나라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캐나다와 프랑스, 리히텐슈타인,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미국 등 7개국으로 지난해 12개 나라의 절반 수준입니다. 지난해 지원했던 중국과 독일, 호주, 인도, 덴마크, 태국이 빠졌습니다. 특히 호주 정부는 지난해 세계식량계획 WFP 대북 역량 지원 사업에 대한 자원 지급을 마지막으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호주 정부가 지원한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분배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중단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호주 정부가 지원한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분배 감시와 평가 요청을 반복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지난해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던 미국이 올해 대북 지원에 동참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올해 대북 지원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월 임기를 하루 남기고 전격 제공한 대북 수혜 지원금입니다. 미국 정부는 당시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요청에 따라 10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정했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올해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11년 민간 구호단체 사마리탄스 퍼스를 통해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 수해 복구에 9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5년여 만이었습니다. 유니세프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의 쉬마 이슬람 대변인은 지난달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자금이 지난해 수해를 입은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 수도 공급 시설 자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자금이 수재민들에게 수질 정화제, 물통과 정수기 등 식수 위생 물품 등을 공급하는 데도 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도 올해 북한에 상주하는 5개 유엔 기구들의 중앙긴급구호기금 1,23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1,300만 달러를 지원했던 것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유엔을 제외하고 개별 국가로 북한에 가장 많은 액수를 지원한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자료와 VOA가 스위스 정부로부터 받은 이메일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올해 대북 지원에 800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분유 지원으로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500만 달러 상당의 분유를 전달했습니다. 이 분유는 현지에서 가공돼 어린이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이어 러시아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미화 3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스벤텔린 평양사무소장 대행은 앞서 지난 7월 29일 평양 내 러시아 대사관의 서신을 통해 감사를 표하며 러시아 정부가 지원한 300만 달러로 영양 강화식품과 영양과자의 주재료인 밀가루 3,055톤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이어 스웨덴 정부가 170만 달러, 캐나다 150만 달러, 미국 100만 달러, 프랑스 50만 달러, 리히텐슈타인 10만 달러 순이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북 지원을 한 나라는 스웨덴과 스위스,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로 프랑스를 제외한 4개 나라의 올해 대북 지원 규모는 모두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지난해에 320만 달러에서 290만 달러로 10%가량 감소했습니다.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처의 수잔 미하일 지원 담당 국장은 VOA에 스웨덴 정부는 매년 전 세계 인도주의 상황을 살펴보고 인도주의 필요에 따라 지원금을 할당한다며 지원이 줄었다고 해서 그 나라의 인도주의 상황이 개선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해 1,00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했지만 올해 800만 달러로 감소했으며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200만 달러에서 올해 150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프랑스 정부의 지난해 지원은 33만 달러였지만 올해 50만 달러로 다소 증가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WFP의 대북 사업에 미화 38만 달러, 북한에서 유럽연합지원계획 제5단체로 활동하는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의 대북 식량 지원 사업에도 11만 2천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한편 올해 국제사회 대북 지원은 전체의 76%인 2,915만 달러가 식량 등 영양 지원이었습니다. 영양 지원에 이어 보건 사업에 437만 달러, 식수와 위생 사업에 155만 달러가 지원됐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1990년 이후 영국 시민권을 취득한 북한 국적자가 3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난민으로 영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본격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한 2010년 이후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내무부가 최근 공개한 시민권 취득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영국 시민권을 취득한 북한 국적자는 모두 3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에 10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6년 43명, 2014년 41명 순입니다. 영국 내 대북인권단체인 국제탈북민연대 김주일 사무총장은 1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은 북한 탈북민들이 포함이 됐고요. 그 통계상 그 10년 이후에 나온 통계에서는 탈북민들보다도 차이니스 코리안 조선족적 후군들이 있을 확률도 존재합니다.
김 사무총장은 탈북자들이 처음 영국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난민으로 정착한 뒤 영국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6년 정도 걸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영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본격적으로 시민권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이후부터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2010년 이전에는 해마다 한 자릿수에 불과하거나 아예 없던 영국 시민권 취득 북한 국적자 수가 2010년 이후에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영국 시민권을 취득한 북한 국적자는 307명으로 1990년 이후 전체 취득자 363명의 85%를 차지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영국의 영주권과 시민권의 가장 큰 차이는 선거권 등 정치적 참여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이 보조하고 영국의 사회복지나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는 데는 저 차이가 없고요. 본인의 선거권이나 정치적인 우사를 표현하는 데에서는 영주권을 가진 분들은 선거에 참여를 할 수는 없고요. 신분을 가진 분에 한해서만 선거권이 주어진다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김 사무총장은 영국에 거주하는 약 700명에 달하는 탈북자들 가운데 절반이 안 되는 사람들만 시민권을 취득한 이유는 두 가지 중요한 걸림돌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권 신청하자면 시민권 시험이라는 어느 장벽이 놓여 있는데 어느 장벽을 넘지 못해가지고 영주권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케이스가 통상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권 신청 비용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3인 가족 이상이 할 경우에는 굉장히 비용 부담이 크죠.
김 사무총장은 영국 사회 내에서 탈북자들이 소수계로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정치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권 취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가 내년에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노동허가서 발급을 중단함에 따라 현재 460여 명 수준인 북한 노동자 수가 해마다 급감할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는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허가서와 임시거주증 발급 중단에 따라 내년까지 북한인 근로자 40%가 폴란드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18일 유럽연합 국가 중 유일하게 폴란드만 상당한 숫자의 북한 노동자를 국내에 두고 있다는 미국 국무부의 최근 지적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2019년에는 추가로 30%의 북한인 노동자가 출국할 것이라며 신규 노동허가서 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현재 노동허가를 받은 북한인 근로자들의 체류 가능 기간이 점차적으로 만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8월 초 기준으로 폴란드 내 노동 목적으로 체류하는 북한인 수는 462명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19년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 수는 194명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국무부가 유독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 문제를 거론하는 데 대해 인권 보호 원칙 등을 준수하며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폴란드 법령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자국 내 북한인 근로자를 즉시 추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또 노동허가 기간이 만료됐을 시에는 자동적으로 출국하도록 하지만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방 조치 후에 개인의 생명이나 안전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난민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유엔 결의 제재 등에 따라 북한인 노동자 문제는 오랫동안 폴란드 정부의 관심 사항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인 노동자 수를 줄이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분석하는 데 관심을 가져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정부는 북한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절차를 지원하거나 이를 독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또 노동부 산하 고용근로감독기구 등 관련 당국이 자국 내 북한인 근로자들이 노동법을 따르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가능성이 제기돼 조사 횟수와 빈도가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에만 노동자 457명이 해당 조사로 인해 규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된 이유와 규제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강제 노동 관련 위반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전 세계에 파견된 북한인 근로자는 10만 명으로 추정되며 자국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수는 매우 적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는 다른 유럽연합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이나 제3국 주민을 특정해 자국 내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와 2375호 이전에 북한인의 일반적인 입국이나 노동금지 조치를 가할 법적 규정이 없었으며 이런 조치를 취할 경우 국적에 따른 차별 행위로 비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현재 폴란드의 외교 활동 범위가 지속적으로 개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양 주재 폴란드 외교관의 활동이 상당히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폴란드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 숫자는 7명이며 이는 평양 내 폴란드 외교관의 숫자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겨울올림픽은 눈과 얼음 위에서 선수들이 빠른 속도로 경쟁하기 때문에 부상자도 적지 않게 생겨나는데요. 이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올림픽 개최 도시의 의료지원 준비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평창 겨울올림픽 준비위원회는 이 최상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 겨울올림픽을 준비하는 한국 대표팀 코치들이 선수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 자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 역시 부상에 대한 우려는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러시아 소치올림픽에서 다친 선수는 모두 391명, 전체 참가 선수 2,780명 가운데 12%가 부상을 당한 겁니다. 또 올림픽 기간에 각종 질병을 앓은 선수들은 249명으로 8%에 달했습니다. 이전 2010년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에서도 선수들의 부상 비율은 11%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부상자가 많은 종목은 활강하며 공중 고개까지 펼치는 에어리얼 스키, 스노보드 등 설상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 대표단은 대부분 팀 주치의와 트레이너 등이 선수단과 통행해 부상 방지, 빠른 회복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선수단이 양질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개최 도시의 빠르고 전문적인 의료 환경입니다. 평창 겨울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동계올림픽, 그리고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신체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경쟁하는 패럴림픽 기간에 총 2,300여 명이 의료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 300여 명을 비롯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응급지원 요원 등이 이미 모의 훈련을 실시했고, 지정 병원은 부상자 이송과 특별 입원실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평창 겨울올림픽 공식 지정 병원 가운데 하나인 원주 세브란스키독병원의 김광민 권역외상센터 조교수는 선수단과 관광객 치료에 대한 준비가 거의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준비는 뭐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저희 의료진이 아까 뭐 잠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평창 폴리클리닉에 저희 의료진 20명 정도가 이제 가서 24시간 동안 응급실도 돌리고 그다음에 각종 외래 진료를 그쪽에서 시행을 하게 될 텐데 뭐 선수 환자들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그쪽 의료진들과 거의 한 라인으로 바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이제 환자 이송 및 그리고 치료 그리고 뭐 치료 종결까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해결할 거라고 이제 저희가 다 갖추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외국인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그쪽 조직위와 함께 한 라인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외국인 환자들에 대해서도 완전히 치료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특히 최근 총상을 입은 채 한국에 망명한 북한 군인이 헬기를 통한 빠른 이송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처럼 환자 이송을 위한 닥터 헬기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 응급이송 담당 관계자는 편도 15분이면 평창에서 원주의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평창을 기점으로 원주 세브란스 저희 병원까지 한 15분 정도, 편도 15분 정도, 왕복 30분에서 40분 정도면은 보통 올 수가 있거든요. 보통 앰뷸런스로 오게 되면은 길이 막히게 되면 한 2시간까지 가량까지 걸려서 되게 골든타임 안에 들어와야 되는 환자들은 신속하게 빨리 이송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 병원은 외상전담의사 13명이 평창과 강릉의 현지종합진료소와 이 병원을 오가면서 진료를 하고 선수단 외 관광객들을 위한 국제진료소를 병원에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평창과 빙상 종목이 열리는 강릉 경기장, 선수촌 등에 별도로 종합진료소를 설치해 정형외과, 응급의학의료진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올림픽 지정병원인 강릉 아산병원의 송선홍 올림픽 지원단 부단장은 가벼운 외상은 현장 종합진료소에서 중환자는 병원에서 담당하는 순차적인 의료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증이나 가벼운 뭐 이렇게 외상이나 가벼운 처치는 경기장 의무실 또는 경기장 내 선수 의무실 또는 선수촌 의무실에서 1차적으로 해결해요. 여기는 진짜 위급하고 응급적이고 중한 경우에 특히 입원이나 수술을 요한 경우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할 예정입니다.
이 병원은 특히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응급실 도착에서부터 컴퓨터 단층 촬영인 CT 혹은 자기 공명 영상, MRI, 호흡기, 소화기 검사 등이 모두 한 층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송 부단장은 과거 러시아 소치올림픽이나 캐나다 밴쿠버올림픽의 의료지원을 비교해 손색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최상의 의료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치 같은 경우는 올림픽 후송병원 한 4군데 되고 뭐 밴쿠버 같은 경우도 뭐 그레이트 밴쿠버 하스피탈 뭐 큰 데하고 나머지 분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 경기장 자체가 빙상은 강릉, 설상은 평창이지만 고속도로가 바로 쫙 뚫렸기 때문에 평창에서 여기 오는데 30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올 겁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는 유천단지 경기장에서 여기까지는 10분밖에 안 걸려요. 10분 이내. 그래서 저희가 양쪽을 다 사실 수용을 해야 돼요.
2014 소치 겨울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선수단 의료 지원을 위해 의료진 총 1,500여 명이 동원됐었습니다. 올림픽 역사에서 의료진은 처음부터 선수들과 함께 왔습니다. IOC에 따르면 1896년 아테네 첫 올림픽에 마라톤과 수중운동의 의사들이 배출됐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자주 쓰러질 정도로 위험했기 때문에 의사들이 수레를 타고 마라톤 선수들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1900년 프랑스 파리올림픽 때는 선수들을 이송할 응급차가 처음으로 등장했고 1932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는 최초로 선수촌이 지어지면서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선수촌 병원도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1952년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에서부터는 지금과 같은 희은지 진료소가 경기장과 선수촌에 설치돼 선수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특히 IOC가 선수단 보안과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강조하면서 환자 입원 병동도 최고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의 송 부단장은 IOC의 특별 보안 요구에 따라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올림픽 전용 병동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안에 내실을 운영을 할 거고요. 이렇게. 일단 거기 안에 라운지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거기 환자 이게 왜 내실이냐 하면 소치나 밴쿠버 때 평균 입원 환자가 하루에 많으면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통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직이랑 협의를 해서 일반 기본적인 병상은 4 플러스 2로 하겠다 했습니다. 4개 하고 그다음에 그 건너편에 1인실 똑같이 해가지고 4개에서 더 차면 거기까지 6개 정도로.
선수단 전용 병동은 이 병원에서 최고로 비싼 입원실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 부단장은 일반인이 묵으면 하루 입원비가 수십만 원에 달할 정도로 넓은 공간과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수들의 치료비용은 이미 IOC가 가입한 보험 등을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평창 겨울올림픽 최고 의료 책임자인 이영희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원장은 앞서 기자들에게 경기장 곳곳에 종합병원 응급실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신 장비와 신형 구급차는 물론 외국어 구사 능력이 우수한 의료진,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전문의와 임상 심리사가 선수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까지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평창과 강릉이 모두 올림픽 기간에 눈이 많이 내리고 기온이 매우 낮아 예기치 못한 기상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2월에 최근 5년간 평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하 11도에 달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고 폭설까지 내리면 헬기는 물론 응급차 이동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로이터통신은 평창 올림픽에 평균 기온 영하 11도를 기록했던 19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올림픽 이후 가장 추운 올림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네,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30대 탈북 남성 조성우 씨의 이야기인데요. 이 경제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 조 씨의 첫 번째 사연, 장양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세계 정치의 1번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중심에 들어선 이곳은 월드뱅크. 주소가 다른 여러 개의 건물이 한 지붕으로 덮여 월드뱅크, 세계은행이란 이름으로 웅장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워싱턴 DC 18번가와 H스트리트에 위치한 세계은행의 입구는 직원과 방문객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보안 검색을 거친 방문객은 하루 종일 일일 신분증만 가슴에 달면 건물 안에서 식사도 하고 다양한 볼거리는 물론 이곳에서 일하는 전문 인력들을 만날 기회도 갖게 됩니다. 세계은행은 1944년 2차 세계대전 후 각국의 전쟁 피해 복구와 개발을 위해 설립됐고 186개 회원국이 소유한 국제부흥개발은행과 국제개발협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만여 명의 정규직과 3, 4만 명이 넘는 시간제 전문 인력에 근무하고 국제기구답게 직원들의 출신 국가 역시 매우 다양합니다. 이 중 절반은 개발도상국 출신입니다. 세계은행은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국제기구 가운데 하나로 하루 천여 개 이상의 입사 지원서가 밀려 들어옵니다. 오늘의 주인공 조성우 씨는 세계은행에서 근무하는 첫 번째 미국 내 탈북 난민입니다.
저희가 일하는 곳은 이제 대기라고 리서치 하는 부서인데 그거는 이제 여기에 서쪽 편에 있는 빌딩에 3층, 4층 차지하고 있어요.
아이디를 허리춤에 차시네요. 가슴에 안 다시고.
아, 계속 이렇게 스캔할 일이 많아요. 아. 네, 갈 때마다. 네. 여기서 통과할 때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누르나거든요. 그리고 뭐 프린터나 스캐너 같은 것도 이걸로 스캔하고. 아마 지금 명절 주간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일단
보통 때 같으면 북적댈 텐데 연말 연시를 앞두고 본격적인 겨울 휴가 분위기가 느껴지는 군내 식당.
이미 이거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거는 그저께인가 다 했거든요. 어저께인가 저녁에. 송년회 파티 같은 건 다 이미 했더라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점심 도시락을 싸운다는 조상우 씨.
밥을 싸가지고 오고요. 이렇게 사람 만날 일이 있으면 식사하고. 근데 또 밴쿠에서 오래 지낸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 먹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날씨만 좋고. 밴쿠버나 국제기구에서 카페테리아도 보면 이제 각국의 음식들이 대체로 다 있거든요. 네, 근데 가격도 상대적으로 바깥보다 좀 싸고.
다양한 문화와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일하는 국제기구인 만큼 식당의 규모나 음식 종류도 매우 크고 다양한데요. 조성우 씨는 취재진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이곳저곳을 안내했습니다.
이 건물이 재밌네요.
네 개의 건물이 서로 이렇게 층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디자인을 복잡하게 했어요. 저 여기 3층이면 저 반대쪽으로 올라가면 그게 3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저기 보면 이제 각 나라 깃발들 있잖아요. 다 있고 멤버들 나라인데 북한은 아직 저 멤버가 아니에요. 근데 재미난 게 북한을 위해서 북한이 쓸 수 있는 자금은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뭐 기후 온난화 방지 같은 그런 데 대해서 그건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협력해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가입이 되면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은 형성되어 있는데 그건 누구도 못 가져가죠.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을 생각해 항상 자금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몇백만 불인가.
190여 개 회원국들의 깃발이 촘촘하게 걸려있는 세계은행의 출입문 앞엔 확 트인 휴식 공간이 있는데요. 직원들이 3-3-5 모여 친목을 나누거나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한 이곳 장소를 벗어나 승강기를 타고 올라간 곳은 조성우 씨의 연구실이 있는 곳.
총 4층이 이제 저희 리서치 부서거든요. 여기 제가 이런 무슨 리서치 부서에서 이제 도시경제학이 경제발전부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시경제?
그래서 매크로이코노믹 이코노믹 크로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스테이시아 미라클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동아시아 기적이라고 한국당 포함되거든요. 중국당 지금 하는 거.
벽에 붙은 자그마한 부서 명패를 지나 경제학자들이 일하는 연구실도 지나고 크지 않은 깔끔한 방에 책상과 의자, 회의용 테이블과 책장이 놓여져 있습니다.
벨기에에서 한 친구가 있는데 지금 크리스마스 맞으면서 돌아갔어요. 유럽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나라로?
네, 이제 1월달 중순쯤 돼서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장식이 전혀 없이 깨끗한 연구실 벽엔 세계은행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표가 커다랗게 붙었습니다.
첫 출근한 날이 언제였죠?
그러니까 제가 계약은 8월 달에 시작했는데 실제 일을 딱 출근 이게 오피스를 제정받고 출근한 거는 9월 5일이었죠.
조지 워싱턴 대학교를 졸업하고 동북부 보스턴의 명문 사립대학 터프츠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1년 만에 마친 후 꿈에 그렸던 직장 세계은행에 계약직 연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 계속 그전에는 손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절차를 계속 밟아야 되고 뭐 시큐리티를 통과하고 그러니까 마치 한번 들어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곳이 들어온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한번 들어올 때마다 들어오는 것 자체만으로서 굉장히 이렇게 뿌듯한 감이 있었는데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아이디 카드를 가지고 시큐리티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들어오고 보니까 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는 그때는 되게 한번 들어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만족했는데 그냥 너무 쉽게 들어오는 거니까 아, 이렇게 쉽게 들어오는 곳이었나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뭐예요? 9월 5일.
랩탑당 제 핸드폰 가지고 뱅크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어떤 것들은 센서티브한 거고 이제 보안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어카운트 만들고 보안을 설치 이렇게 보안을 설치했어요. 이제 핸드폰도 뱅크 이메일을 받아볼 수 있고 제 랩탑도 뱅크에서 쓸 수 있게. 그러면 이러면 여기서는 모든 이제 웹사이트가 인터널용이 있고 익스터널용인데 저희는 보통 다
조성우 씨는 첫날부터 이 국제기구의 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슈퍼바이저가 다른 부서에 있는 슈퍼바이저는 이제 또 슈퍼바이저를 소개해주기도 하고 이제 오카운트
뭐라고 소개해주던가요?
자기가 일하게 된 연구저수고 그리고 북한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소리 안 했거든요.
진짜?
네, 근데 알더라고요. 아마 저희 친구가 얘기해줬나 봐요.
굳이 하지 않았던 얘기인데 하지만 조성우 씨는 북한 출신이라는 상사의 소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오히려 새로웠습니다.
근데 더 큰 거는 여기 뱅크 사람들은 그런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해도 꿈쩍 안 해요. 워낙 뭐 북한에 같은 형 그런 뭐 북한 같은 나라들도 워낙 많으니까 남수단이라던가 뭐 에티오피아처럼 분쟁이 많고 또 가난하기도 하고 그런 나라들 너무 많이 봐서 하는 일들이 다 그런 분야시라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또 형편이 더 열악한 나라들도 더 많고 그러니까 워낙,
그랬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 빈곤 퇴치 개발돼야 할 나라를 돕기 위한 전문 인력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어떤 난민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북한에서 난민들이 제일 미국에 오면 대우받을 줄 알았던데 와서 보니까 북한 난민은 난민도 아니더라고. 시리아나 이런 데서 난민들 보면 가족들이 직접 총으로 맞아 죽는 걸 보고 소환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막 이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내전하다가 진짜.
세계은행 경제발전부서 조성우 자문연구원. 자신이 그렇게 바랬던 것
들어온 날 제가 이거 덮여보고 좀 약간 감정이 약간 북받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예, 하고 제 개인 목표가 딱 두 가지거든요. 이제 북한에서 지금 어렵게 살아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줘서 이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그래 하나는 이제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해서 한반도가 서로 같이 번영하는 그런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건데 그 한마디로 여기다가 코리아라는 말만 붙이게 되면 제 그 포스널 거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약간 처음에 들어온 첫날 이거 보고서는 조금 약간 울먹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감사하고.
북한의 빈곤 퇴치와 남북한 공동 번영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을 떼는 순간이었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장량입니다.
네, 뉴스 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